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고요.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에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가득함으로 믿음의 담대함 얻어 세상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선포되지만 주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충만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자에게 주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책 중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989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38개 언어로 번역되어졌고요, 세계적으로는 무려 2천만 부 이상이나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경제잡지 포브스는 그래서 이 책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도서로 그렇게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도 아주 수많은 책들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996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신문 칼럼에서 그가 집필한 두 권의 책들을 연결하고 있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확보되어진 시간을 아주 최대한 잘 이제 활용해야 한다고 그리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비가 말한 그대로를 살아서 성공을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년간을 코비의 말처럼 열심히 자기관리와 또 시간관리하면서 결국은 아주 세상적인 큰 성공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 삶은 행복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사실 가족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한 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자녀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도적인 그 삶으로 세상적인 큰 성공은 했지만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은 코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실수 오류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썼고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니 애초 올라가려던 지붕이 아니었다. 최선의 삶을 살면서 성공으로 간다고만 그리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끝에는 아픔만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칼럼은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칼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스티븐 코비의 삶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안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좀 더 알아보니까 그는 2012년 7월에 이미 사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스티븐 코비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몰몬교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의 모든 생각과 주장, 그것은 몰몬교 신앙에서 발생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리 자신 있게 말하는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말들은 잘못된 영성이 바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한 그 칼럼의 예화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방향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 됩니다. 칼럼의 결론처럼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 해야 하는 노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안타깝지만 오늘 애쓴 그 노력들조차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인생에 원하는 목표들을 잘 설정해 놓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이 목표가 진정한 삶의 온전한 방향이요 목표인지 확신하는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인생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인생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의 삶엔 분명한 목표,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이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목표, 그런 방향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때를 마음에 두고요, 오늘을 영적인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 모든 노력이 이 목표를 향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삶의 목표를 모른 채 헤매어 다닐 수 없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여러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떠한 적과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잔뜩 힘만 들어간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영생이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분명한 구원과 영생의 목표를 향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불확실한 목표, 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조차도요, 자기 정한 목표에 닿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하물며 진리를 알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 자체도 아는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해서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 삶의 목표를 우리가 이룰 때까지, 그날에 닿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삶에서 어떠한 믿음의 노력들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짧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해야 할 삶의 노력, 그 첫 번째는 죄와 육신의 욕망을 성령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스스로 쳐서 여러분 복종하게 한다고 본문 27절 초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가 내 몸을 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휘포피아조 말합니다. 휘포피아조, 여러분 내 몸을 치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포피아조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휘포 그리고 이제 피아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요 무엇 무엇 아래에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피아조는 눈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 초반을 헬라어 원문대로 그대로 직독해 보면 어떠한 번역이 되는가? 내 눈 아래를 스스로 쳐서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매우 아픈 표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눈 아래를 때렸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좀 어찌 보면 과격하기까지 한 표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 아래를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들으시고요, 혹시 번뜩 좀 떠오르는 그런 스포츠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복싱입니다. 여러분, 복싱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당시에도요 매우 유명했던 스포츠였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바울이 본문 26절에 이 복싱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의지였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육신의 정욕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를요 바울은 그 복싱의 승리 그 한 장면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 몸 약한 사람 아닙니까? 몸도 약한 그가 하필 왜 복싱을 예로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은요, 복싱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상대방의 약점도요 아주 끈기 있게 파고 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복싱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대충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싱 선수는요 죽을 힘을 다해 링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고 또 싸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맞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고 쓰러지면 결국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지지 않으려면요, 죄와 정욕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려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삶에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결국 지는 복싱의 이러한 모습들이 육신의 적용을 상대로 내가 반드시 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복싱의 한 장면을 자기 결단과 삶의 노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정 복싱의 선수들이요, 치열하고 끈기 있게,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듯이 바울도 자기 속의 죄와 욕망을 상대로 치열하고 끈기 있게 싸워서 끝내는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눈 아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눈 아래라면 어디일까요? 광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잘 싸우지 않았던 모범생이어서 어떻게 싸우고 어디를 싸워야 이기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니 광대 한번 때리면 한 방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이죠. 여러분 거기 맞으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맞아본 적은 없어서. 여러분 바로 자기의 약점입니다. 맞으면 쓰라리고 약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는 해도요, 죄의 그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그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대결입니다. 오늘 27절이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이 처절한 대결로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7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 바울이 원하는 바는 복종하게 함은, 이 부분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이 부분도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봅니다. 둘라고고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앞선 휘포피아조와 같이요, 이 둘라고고도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종,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요, 그리고 데려오다 혹은 끌고 오다의 그 뜻이 있는 아고,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둘라고고입니다. 둘로스, 아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둘라고고가 자주 쓰였던 그 단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라고고는 그냥 데려오다, 끌고 오다가 아니라요, 이 둘라고고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패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둘라고고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내가 마주하고 싸우는 상대를 완전하게 승리해서 그를 나에게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아주 모진 고통을 스스로 그렇게 견디면서까지도 최종적으로 그가 원했던 바는 무엇인가? 자기 삶에 모든 죄와 욕망은 없애버리고요, 그것들도 내가 완전히 다스려서 나는 이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여 충성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목표를 두고 바울은 이 처절한 자기 영적 싸움을 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노라, 치열하게 싸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처절한 노력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삶의 영적 목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요, 바울은 이 싸움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목표 두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목표인 구원과 영생의 그 거룩한 모습에서 여러분 어긋남 없는 삶의 노력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요, 죄와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싸우겠노라 하는 굳은 각오, 의지, 열심, 치열한 내적 싸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깨뜨려버리는 삶의 노력으로 매일을 살아야 삶의 온전한 목표 이루어가는 우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네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노력 두 번째는 영적 겸손함의 그 상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바울이 처절하게요 내적인 싸움을 매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작정한 이유가 27절 후반에 나타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부분이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 내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후에 되려 내가 복음에 거스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요, 바울 자신 역시도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음을 바울은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겠거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같은 자족함의 신앙 정도로는요 주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두려움은 영적인 겸손함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고 주의 은혜를 지켜갈 수도 없는 나는 연약하고 또 약한 존재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의 영적인 갈급함 있는 자들을 매우 아끼십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인생을 하나님은 더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삶에서는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님 충만하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적 겸손 상실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요 항상 영적인 겸손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을 바울의 이 다짐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과 몸을 낮추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함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해야 할 노력도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목표를 향해 살 때에 확실한 삶의 노력들을 분명히 보여낼 것을 지금 요청합니다. 바울이 작정한 오늘 그의 삶의 결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심들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쭉 지켜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하늘 본향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입니다. 그때를 확신하며 오늘의 삶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확실하고 잘못된 목표 따르지 말고 완전하고 영원한 주님만 향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